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2015년도가 시작되어진 지 며칠째? 102일째 되는 날입니다. 102일째 되는 날입니다. 102일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102일 동안 하나님께서 한숨에 하셨던 일들이 크고 놀랍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곳에 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그 말씀 가운데 힘과 용기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스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과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요 고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내가 달게 받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나의 사랑이 진실하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던 점으로 보아서 서머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던 성도들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보고 서머나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참교회의 첫 표지가 첫사랑을 잃지 마라 사랑이라면 살아있는 교회의 둘째의 표지는 고난입니다. 사랑과 고난은 언제나 함께 붙어 다닙니다. 서머나는 지도상으로 보면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불과 55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오늘날의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불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도 요한 시대에는요 에베소 못지않게 번창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경기장이 있었고 도서관이 있었고요 극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파리처럼 건축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 종족들이 함께 모여있는 국제화된 도시였고요 과학이 발달했고 의술이 발달하였고 인구가 한 10여만 정도 있는 중형 도시였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당시 서머나의 특징은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을 어느 도시에 유치하는가가 관심이었습니다. 한 15개 정도의 도시가 로마 황제의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였는데요 마침내 황제 숭배 신전을 최초로 유치한 도시가 서머나입니다. 이렇듯 서머나는 로마 황제를 향한 충성 경쟁의 선봉에 서 있었습니다. 로마 역사가 기케로는 서머나 지역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동맹 중에 가장 신실한 동맹이 바로 서머나 지역이다. 로마는 충성을 맹세한 서머나에 많은 지원을 해주었고 그래서 서머나 지역의 사람들의 생활은 윤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거의 형벌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과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70, 80년대 한국 사회는 국가 보안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간첩을 소탕하기 위해서 간첩신고제를 도입했었습니다. 간첩을 신고하고 간첩을 잡으면 그 포상금 규모가 커서 팔자를 고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탕의 대상인 간첩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번번이 밀고와 색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삶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공고했을지는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고요. 그런 시선으로 우리는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시련은요, 두 가지였습니다. 2장 9절에 나오는데 내가 무엇과 무엇? 환난과 궁핍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시련은요, 두 가지로 왔는데 환난과 궁핍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환난은요, 헬라어로 드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리다 이런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환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받는 박해를 뜻합니다. 당시 서머나 사람들은요, 대부분 장사를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상인 조합, 우리 요즘도 고등학교 책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길드 같은 연합에 가입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길드에 가입하려면 조건이 있었습니다. 1년에 몇 차례씩 그 로마 황제의 신전에서 로마 황제를 향해서, 가이사를 향해서 내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자만이 길드와 같은 조합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일단 길드에 조합되어 길드에 가입되고 나면 먹고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만큼 많은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신앙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지 못하고 이 길드에 가입하지 못하면 조금 불편한 게 아니라 당장 생계를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고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재산을 압류당하고 말할 수 없는 경제적 압박을 서머나 교인들은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가이사를 주로 고백할 수 없어서 재산을 몰수당한 그 서머나 그리스도인들의 처지가 21세기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말로 제가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데 혹은 사업을 하는데요, 국가 정책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소득의 70%를 세금으로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허구한 날 세무감사가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개인 소유를 일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날이 계속 반복되면 아마 당해낼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기 보면 궁핍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궁핍은 두 가지입니다. 페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을 도와줄 여유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궁핍은 페냐가 아닙니다.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요,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 뜻입니다. 페냐는 완전히 다릅니다. 도와줄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찢어지도록 가난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자기 자식들이 밥 달라고 우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인들이 당한 궁핍은 이 정도로 심각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지금도 회교권에서는요, 예수를 믿으면 집도 팔아야 하고 장사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혼삿길도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이름으로 그것을 버티고 견딘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 성도는 이처럼 부유한 도시에 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머나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라면 이런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초대교회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일 텐데 어떻게 그들은 이 극심한 고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어져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태평성대 시대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영적인 태평성대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적으로 힘든 시대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그만큼 깊은 것처럼 그들은 우리가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그들만의 특별한 영적 체험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만이 가졌던 특별한 영적 체험과 은혜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고통당하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특별한 영적 은혜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9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주님이 그 모든 것을, 그 고통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만으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내가 네 고통을 이해하고 있다 정도의 지적인 알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서 쓰인 그 안다라는 단어가 요즘 마른양 기도학교에서 김상훈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아는 것처럼 친밀하게 아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안다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야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었을 때에 쓴 단어가 주님이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했을 때의 그 안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요, 하나님이 과연 내 고통을 아실까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인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주님이 아신다. 저 멀리서 대충 보고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슬픔이 아무리 깊고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그분은 바로 우리 곁에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고통 중에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님이 안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그들에게 또 특별한 격려를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들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굽힘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는 부유한 자라고 용기를 붙어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극심한 궁핍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야, 너희들은 절대 가난하지 않아. 영안을 열어서 다시 봐. 너는 절대로 가난하지 않아. 너는 부유한 인생이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습니까?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신, 인정해 주심,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과 굉장히 대조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완전히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주님은 부자라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렇지 않다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는 너희들은 가난하지 않다, 부유하다. 여러분, 이 부유하다라는 단어가요, 플로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부여라는 플로시오스라는 단어는 물질적으로 부여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영원히 이어질 부여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갚아주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 궁핍, 환란, 그러나 그것은 유한하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심해도 7, 80년이면 끝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궁핍과 환란을 견뎌낸 승리자들에게 약속된 복은요, 영원토록 이어질 부요다, 플로시오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이 고통과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종말론적 부요가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고 주님은 그 예배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의 귀를 가진 자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 비밀이 담긴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비록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물질적 너무나 비참한 궁핍에 처해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비참해 보일 수 있으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는 영원한 천국에서 썩지 아니할 보화를 쌓아두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으므로 그들이야말로 진짜 부유한 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해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당시 서머나 교인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멀쩡한 가게나 집을 빼앗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요. 감옥에 갇힌 형제, 자매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대신 돌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영원한 부요, 영원한 천국 상급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영원한 부요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들여다보면요, 이 환란과 궁핍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아픔이 있습니다. 아파요. 서머나 교회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거든요. 그리고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지는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정착한 도시가 서머나입니다. 그런데요,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특권을 주었는데요, 황제에게 제사하는 일을 법적으로 면제받았습니다. 제사의 의무를 일체 면제받았던 유대인들은요, 근데 그 특권을 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움받던 나사렛 교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더욱더 괴롭히는데 그 특권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에 보면요, 그 유대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 이것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환난과 궁핍의 이유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 자신의 돈과 영향력을 사용하여서 로마 정부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온갖 악성 루머와 거짓말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의 원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정확한 번역은 굉장히 뜨끔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거짓을 지어내어서 그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모독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문의 뜻은요, 거짓을 지어내어서 그분의 사람들을 모독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회당이라고 하지 않고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인데 거기에 앞장섰으니까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이 행위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10절에 보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뭐가? 마귀가. 여러분, 그들의 이런 비방하는 행위는요, 마귀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고소하는 자, 중상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마귀를요 거짓말쟁이와 거짓의 아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마귀의 추종자들도 마귀처럼 진리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하게도요 비방과 험담은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26장 22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서머나의 이 불신자들은요 유대인들의 험담으로 말미암아 집이 뚝뚝 떨어지는 이 별식으로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비방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크나큰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방을 일삼던 유대인들은요 놀랍게도 그런데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생각을 그들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아니야 너희들은 자칭 유대인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들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칭 유대인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진실이 없고 능력이 없는 가짜 성도들과 지도자들과 진실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그리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오히려 비방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어느 교회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사를 보면요 어느 교회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들은 그렇게 그 안에서 그런 행위를 행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지 자신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질수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자신에게 얼마든지 자칭 유대인의 모습 자칭 유대인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의 그 보혈에 자기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죄인임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두 가지 위로를 하신 다음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2장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은요. 첫 번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진짜 고난은 이제부터라는 것입니다. 죽을 정도로 힘든 고난이 계속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상상의 날개를 펴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서머나 교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동투기 전에 쌀쌀한 아침에 등잔불을 밝힌 작은 방에 모진 박해를 당하고 견딘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당신도 있습니다. 한때 이 방은 파워풀한 예배를 드렸고 감동적인 간증이 있었고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로 발 디딜 틈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앉아있던 형제 자매들의 자리가 휑하니 비어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무서운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체포되고 순교당하고 유배지로 보내지고 투옥되었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남편과 부모와 친인척과 친구들을 잃은 성도들과 부지기수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결과 직장을 잃거나 장사가 망해서 끼니를 잊지 못해서 얼굴이 수척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오기까지 목숨을 걸었어야 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 사이에 용케 살아남은 서머나 교회 한 지도자가 두루마리를 들고 일어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특별히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낭독자의 소리에 방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앞부분,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의 모습이 서신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일곱 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으로 옮겨지는데 마침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서머나 교인들이 드디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야.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그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그럼 그렇지. 우리 주님이 우리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셔. 다들 수군거리면서 감격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음 말이 무엇일까? 그들은 기대하면서 들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어떤 획기적인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실까? 그들은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들의 고생이 이제 끝났다. 이제는 쉬어라. 혹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주겠다. 혹은 로마 제국이 이제는 망할 것이다. 혹은 너희들이 너희들을 내가 이제 핏방이 없는 땅으로 옮겨줄 것이다. 그들은 그런 말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에서 그들은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들은 자기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이 편지는 마치 어떤 영화를 연상시키는데요. 제가 블랙호크다운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적군과 하루 종일 죽은 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만신창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본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었지. 그런데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야. 미안하지만 다시 나가. 그리고 지금부터 네가 맞서 싸울 적은 지금까지 네가 상대했었던 그 적이 아니야. 더 강해. 너희들 중에 지휘관들도 오늘 많이 포로가 될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돼. 다시 나가. 여러분,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리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해도 너무하시는 것 아닌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주님이, 그토록 능력이 많으시다는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인정사정 없는 특전대 장교처럼 우리를 사지로 몰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서머나 교인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봅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만 고난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를 고난으로 부르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고난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참된 교회의 표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울러 박해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축복하셨는데 놀랍게도 축복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 당하였느니라. 사도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사역하면서 직접 고난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보면요, 연약한 사람들은 부들부들 떨 정도입니다.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자기가 탔던 배가 난파되었는가 하면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와 강과 육지를 여행했고 무수한 적들의 야만적인 행위에 바울은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난으로 그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45년 4월 9일에 독일의 플레센부르크 수용소에서 힘러의 직접 지시로 교살당한 루터교 목사 한 분이 계십니다. 디트리히트 본 회퍼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고난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탈 수 있는 배치다.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 없는 법이다. 루터는 고난을 참된 교회의 표지로 보았다. 제자도란 고난받으신 그리스도께 충성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고난으로 부름받은 것은 전혀 놀랄 일이 못 된다. 그리고 그는 그날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이 세상에서 박해를 더 유발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인간의 무거운 죄와 죄책,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십자가의 필요성, 값없이 주시는 영생, 영원한 죽음의 위협, 인간들이 가장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모든 교리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교회는 세상에 불쾌감을 주지 않으려고 복음을 희석하고 기준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럽게도 타협으로 고난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서머나 교회가 고난받았던 이유는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5년의 한숨의 시간들이 너무 뿌듯합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그 고난 앞에 설레입니다. 제가 오늘 기태 형제 어머니가 여기 계시지만 기태 형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기태 형제 얘기를 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태 형제가 원래 들어가려고 하는 중국의 지역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기태 형제가 그 지역보다는 조금 편한, 안전한 지역으로 갔습니다. 근데 기태 형제가 저하고 전화를 하거나 메일을 주고받으면 한숙교회 김동희 목사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님, 어머님, 지금은 안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내가 언제 공안에 잡혀갈지 모르는데 거기서 목사님의 이름과 한숙교회 이름이 나오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 기쁘게 그 자리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조금 안전한 지역으로, 그리고 도시가 있는 지역으로 그 형제를 보내주셔서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형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옵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난에서 열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몰라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고 허리를 동여매고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분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어떤 고난도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밀려올 고난이 만만치 않을 것은 분명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56편 3절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같은 처방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욥이 처참한 고난을 당했을 때나 이방의 막강한 제국들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처럼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는 안 돼, 여기까지야. 더는 안 돼,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내가 허락할 수 없어. 그리고 분명히 선을 그으십니다. 그럼 희한하게도 우리가 주님의 동행하심, 주님의 함께하심을 가장 피부로 많이 느낄 때는요, 환난과 역경을 통과할 때입니다. 별은 낮에도 있는데 밤에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강한 만큼 주님의 함께하심도 강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분명 많은 기적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에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시련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시련은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시련이 크면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두려움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6개월 동안 눈을 뜨지 못하던 자매가 눈을 떴습니다. 제 평생에도 이런 경험이 앞으로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6개월 동안 눈을 뜨지 못한 자매가 이곳에서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왜 기적을 일으키시는가를 잘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고난은 크고 험난할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다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주님은요, 교회를 박해하는 배후 세력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이 말은요, 핍박의 주체가 로마 정부가 아니라 마귀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9절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회당들을 향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많이 석출해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는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래전 주님이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궁극적인 가해자는 로마 정부도 아니고 앞잡이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진짜 적은 사탄이고 그 공격은 가차없이 교회를 향하여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왼쪽을, 저쪽에서 왼쪽을 보십시오. 한숲 교회를 통해서 뭐를 본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자매가 눈을 떴다는 것은 한숲이 영적으로 눈을 떴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눈을 떴다라는 말은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도 이제 우리가 본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기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전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였던 간에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돌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기 역사 선생님들 계신데 오래전에 당태종이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요동성을 비롯한 국가 지역의 초령성들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만주 전역으로 당나라군이 정말 노도처럼 밀려와서 고구려의 운명이 풍전등화였습니다. 그런데 당나라 대군이 끝내 고구려를 점령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안시성 때문입니다. 명장 양만춘의 지휘 아래 일치단계는 안시성 국민들은 당군의 그 무수한 포위 공격을 끝까지 버텨내고 이 한성 때문에 당태종이 이를 갈면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소아시아 전체를 두고요 영적 전쟁이 벌어졌는데 서머나 교회는 안시성과 같았습니다. 수십 배 되는 병력의 포위 공격을 받아내느라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런데 그 안시성에 정작 고구려 본 군영은 아무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처럼 다른 교회들은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지만 여력이 없어서 끝까지 버텨달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주님은 핍박과 궁핍으로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서머나 교회에게 그런데 끝까지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숲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일치 단결하여 한 마음으로 흩어지지 말고 너희들이 영적 전쟁에 선봉해서 그 일들을 해라. 주님은 한숲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있을 것입니다. 너 힘든 거 안다. 하지만 소아시아 지역 일곱 교회 중에서도 내가 그렇게 버텨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줄 모른다. 마귀가 너를 공격하면서도 너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른다. 내가 십자가에서 끝까지 버텨냈듯이 너희들도 끝까지 버텨낼 수 있다. 서머나 교회, 나는 너를 믿는다. 힘을 내라, 서머나 교회. 오늘 주님이 한숨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에 받게 하리니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너희 가운데는 복수형입니다. 이 표현은요, 서머나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사탄의 공격은 개인에게도 오지만 주로 교회에게 옵니다. 교회로 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너희 가운데, 서머나 교회 가운데 몇 사람이 옥에 던져져서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힘들었는데 고통받는 공동체 중에 특별히 더 고통받는 누군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이 공동체에서 나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만 그렇게 힘든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리고 어쩌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겪지 못하는 더 극심한 고통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일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공동체의 함께함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지체가 특별히 힘들면, 여러분, 산 위로 올라갈 때에, 히말라야 같은 높은 산에 올라갈 때에 사람들이 허리에 끈을 서로 묶어 매고 생명줄을 거는 것처럼 정말 극심한 고통이 누군가 가운데 일어나면 그 교회는 허리에 끈을 동여매고 하나가 되어서 그를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함께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고통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마르반던이라고 약할 때 기뻐하라는 요한계시록을 쓴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대학원 시절에 유대인 철학자에게 강의를 들었던 것을 그 책에 보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유대인 철학자는 유대인 랍비들이 전하는 미드라시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해설된 성경 이야기인데 그것을 가지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외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설명하는데 마르반턴이 그 미드라시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 제가 왜 일을 겪어야 하나요? 제 충성심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들을 필요로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아니다. 나는 너를 시험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다. 그렇다면 저 자신의 충성심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에게 시험을 하셨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아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제가 일들을 겪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물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열방에게 증거하기 위해서다. 열방에게 증거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숲을 열방에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그리고 지금 고난의 영광로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토록 우리가 혹독한 시련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열방의 증거로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합시다. 옥에 던져질 사람은 모두가 아닙니다. 몇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몇 사람마저도 수위를 조절하십니다. 시련의 기간은 얼마입니까? 10일 동안입니다. 잠깐입니다. 10일은 길지 않게 정해놓은 일정한 시간, 제한된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느 정도의 시간만 환난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향하여 힘을 내라고 격려해야 됩니다. 끝나간다. 그 10일이 끝나간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고 우리는 중보하고 그들에게 격려해야 합니다. 사단의 핍박이 아무리 극심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성도들의 환난 받는 것을 허락하시지만 그 시험이 우리를 절망시키지 않도록 하나님은 시험의 강도를 조정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믿음이 라이트급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헤베급 선수와 싸우게 하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시험의 강도가 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실력에 맞는 시험을 허락하셨고 반드시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전쟁을 치르면 치를수록 더 강해지는 군대처럼 시험과 어려움을 뚫고 나가면서 우리는 전보다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의 군대의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지는 전쟁이 아니라 승리해야 하는 전쟁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핍박은요, 시험과 핍박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과 순결도 줍니다. 정결함을 줍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온다는 말은요 불순물이 다 빠지고 진짜만 남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 있잖아요. 주님의 일을 할 때요 처음에는 우리의 인간적인 재주와 열심으로 합니다. 내가 이것 좀 할 수 있으면 합니다. 인간적인 열심과 재주로 막 덤벼듭니다. 그러다가 환란이 닥치면 곧바로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그 혹독한 핍박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교인들 안에 있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모든 불신문들이 다 녹아 없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서머나 교회는 유일하게 책망은 하나도 안 받고 칭찬만 받았습니다. 환난과 시련은 우리 가운데 충성을 일으키고 칭찬받을 만한 교회로 우리를 세웁니다. 저는 이제 한수비 하나님 나라의 전투함이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람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투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양 주기철 목사님을 추억하는 기념문집에 감동적인 글이 있습니다. 당시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고 일본의 국민의례 쪽으로 분위기가 흘렀고요. 교단도 나서서 신사참배를 부추겼습니다. 이때 유일하게 이 배교적 결정에 맞서서 싸운 인물이 주기철 목사입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그들 눈에 이 주기철 목사님을 가시로 여겨서 무려 5차례 체포했고요. 고문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혹독한 시간 동안 그가 끝까지 버텼거든요. 생명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투옥되었을 때 주기철 목사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내 앞으로 유서를 보냅니다. 유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몸이 부어올라 터질 지경이요. 여덟 해 후에는 아무래도 내가 소천할 것 같소. 어머니 봉양 잘해드리시고 두 아들 영진 광조 잘 부탁하오. 이 유서를 받은 사모님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 아직까지 가정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런 편지를 보냅니까? 어서 목사님의 갈 길을 가시라고 전해주시오. 그리고 주길철 목사는 자신의 예감대로 진달래꽃 흐드러지게 피는 4월 20일 오후 9시에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지금 날짜로 따지면요 열흘 뒤에 지금 4월이잖아요 열흘 뒤에 숨을 거둡니다. 죽도록 충성하라의 본보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유독 죽음과 생명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은 서머나 교인들이 겪는 시련이 조금만 더 가면 육체의 죽음으로 연결될 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사를 못해서 굶어 죽든 감옥에 갇혀 죽든 붙잡혀 처형당하든 유배되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죽음을 이기는 은혜와 죽음 너머의 영광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소개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주님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란 말과 비슷합니다. 핍박과 고난이 언제쯤 끝날지 모르고 있는 교인들에게 이 고난과 이 고난의 처음과 끝은 내 손에 있다. 나는 처음이요 끝이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우리는 살다가 죽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죽도록 승천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복하셨습니다. 약 36시간 동안 그분은 죽음의 소나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그 죽음의 감옥을 깨뜨리고 당당한 승리자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자이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그분 손안에 있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1장 18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험자의 격려와 조언은 그 어떤 말보다도 우리에게 강한 힘이 됩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겪는 그 모든 고통을 끝까지 다 견뎌보시고 난 다음 죽음을 넘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인들을 향해서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된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기서 관은 스테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스테팔로스는 화관을 뜻합니다. 격렬한 경기에서 최종 우승자에게 씌워주는 관인데요. 당시 서머나 안에는 올림픽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서머나 사람들은 매년 그곳에서 큰 경기가 열릴 때마다 피땀 흘려서 마치 태릉에서 연습하는 그 선수들의 연습의 모습을 보았고요. 치열한 경쟁에서 우승한 선수들이 빛난 면류관을 받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은 값비싼 다이아로 만든 것이 아니고 화관이었지만 그러나 서머나 사람들은 그 관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도시에서 가장 존경과 인정을 받는 영웅이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충성하는 이에게 천국에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인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무서운 박해를 지금 받고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지금도 무척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끝까지 무릎 꿇지 않는 한숲 성도들에게 영적 전사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면류관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이신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창조적이신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상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여러분은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생명의 면류관을 최후 심판날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매번마다 영적 공격과 시험을 받지만 믿음으로 잘 견뎌내면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충성하라는 첫 번째 뜻은 작은 일에부터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아주 작은 것, 주보 하나 접는 것부터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충성하라는 뜻은 신실하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피스티스가 되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일도 맡기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을 맡기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잘하고 있나 안 하나를 관리하는 게 또 일이에요. 반면 어떤 사람은 맡기면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의 마지막 뜻은 끝까지 충성하라입니다. 여러분 진짜 헌신은 시간이 지나야 검증됩니다. 헌신이란 무엇을 하든지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헌신을 하긴 하는데 얼마 못 가서 흐지부지해집니다. 조금만 힘들면 내려놓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힘들다 지쳤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십자가 길에 끝까지 가셨던 주님께 너무 부끄럽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쳤다는 바울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상처투성의 몸이었지만 다시 일어나 검을 잡은 병사처럼 자신들을 믿어주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비장한 각오로 다시 영적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세월이 가도 소머나 교회는 로마 정부의 핍박에 무너지지 않았고요. 그 유명한 순교사 폴리캅이 순교하는데 폴리캅과 같은 유명한 순교자들이 계속해서 소머나 교회에 나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그들을 핍박할 수 있었지만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소머나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제2의 소머나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이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의 300 장면 아십니까? 300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그 엄청난 군대의 페르시아 군 앞에 스파르타의 300 용사가 섰습니다. 처음부터 전쟁이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한없이 화살들이 새카맣게 그들을 향해 쏟아지는데 그들은 방패를 막으면서 서로 웃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왕 앞에서 마지막 병사가 쓰러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싸울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도 죽습니다. 다코마 팀이 왔다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언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예언을 분별하라라는 뜻은요, 정확하진 않지만 너를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되어지거든 취하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저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들 6명 모두와 20분 정도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심소재에서 따로 가졌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방패를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적들의 화살들은 방패를 향해 날아오고 있고 목사님 뒤에는 믿는 무리들이 서 있는데 목사님의 방패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기드온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무너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충성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며 그것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숲을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저와 함께 그 싸움을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방패를 든 그 손이 수없이 날아오는 그 화살 가운데 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저와 함께 그 자리에 설 하나님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한숲은 승리할 것입니다. 한숲은 끝까지 충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